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인민방송국 라디오가 조프레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정익 인설입니다. 네, 만약 비행기 사고가 발생해서 그 바로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요? 네, 수천 미터 상공에서 뛰어내려서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 거의 아마 없을 테지만 사실 생존 확률은 극히 작아도 0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10km 상공에서 락카산 없이 추락하여 생존한 승무원도 있다고 합니다. 네, 1972년 1월 26일 JT 유고슬라비아 항공 소속 367편 항공기가 상공을 비행하다가 갑자기 항공기 내부가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서 그 기체가 두동강 나면서 체코 지역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 항공기에는 승무원 5명을 포함해 총 27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이 공중 폭발 사고로 모두가 사망한 반면 객실 승무원 단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녀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네, 먼저 추락을 하게 되면 자유락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아주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스카이다이버들이 하듯이 그 양팔과 양다리를 버려서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항력 개수가 높아져서 그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로 지상과 충돌하면 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자세를 착륙 시까지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상에 충돌하게 될 때에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리부터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 아주 그 조금 생존 확률을 높여주게 됩니다. 네, 또한 추락 시 운 좋게 가방 혹은 비행기 파편과 같은 것이 주변에 같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같이 떨어진다면 그 지상과 충돌 시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지상의 충돌 시 깊은 바다나 눈으로 깊게 뒤덮여 있는 산중턱에 떨어지게 되면 그 충격이 분산되다 보니 그 생존 확률이 그 아주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랍니다. 네, 실제로 폭발 시 생존한 승무원의 경우에는 그 폭탄이 폭발하고 기체가 공중에서 분해되면서 기체의 일부 기내식 카트 잔해와 함께 뒤덮여서 지상으로 추락했으며 운 좋게 추락한 지역이 눈으로 뒤덮인 산악지역이었고 여기를 미끄럼지에서 떨어지면서 충격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충돌 시 그녀의 신체 대부분은 골절을 입었고 과다출혈로 인해서 그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운 좋게 근처 벌목 인부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조금은 끔찍하지만 또 아주 희한한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공유하며 20-30분을 함께 보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전에 민간에서 왕청 같은 곳이라고 불리웠지만 그 요즘은 기네스 세계 기록을 창조한 지역, 또 상모춤의 고향, 모기버섯의 고향으로 불리고 있는 왕청현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먼저 궁금이님의 글 한편 보내드리고 오늘 왕청현의 역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SNS 좋은 세계가 하나 되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쁘거나 슬픈 것을 함께 공유하고 위로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잔잔한 울림을 갖기도 하죠. SNS 요즘 세상 궁금이의 궁금한 세상 이야기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SNS 요즘 세상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내용은 궁금이의 궁금한 세상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궁금이님이 이번 주 월요일에 쓴 돋보이는 돋보기라는 글입니다. 네, 참 제목부터 아주 재밌습니다. 네, 정금아 아나운서가 읽습니다.
돋보이는 돋보기. 돋보기는 원래 작던 것도 크게 확대해 돋보이게 하는 안경이건만 가지고 싶어지는 물건은 아니다. 실에게 문제가 없는데 돋보기를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침에 작은 글씨의 책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돋보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 웬만한 약 설명서는 눈에서 멀리 가져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가 돋보기의 도움이 없이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 날도 오겠구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이라도 눈이 좋을 때 책을 많이 봐둬야겠다는 생각도 한다. 돋보기는 전에 시골에서 할머니가 많이 쓰셨다. 특히 바느질을 할 때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돋보기는 눈에 거는 작은 확대경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고 보니 사실 안경은 안경 다리를 귀에 걸어서 눈으로 보는 건데 사람들은 안경을 눈에 건다고 한다. 엄격히 말하면 안경은 다리가 귀에 걸려있고 테두리는 코가 받쳐주고 있으니 물리적인 각도에서는 귀걸이나 코걸이가 더 맞는 표현이다. 근데 돋보기의 주요 기능은 눈을 위한 것이니 우리는 눈에 안경을 걸었다고 표현하나 보다. 이렇게 무의미한 문제에서 논리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은 아주 피곤해진다. 적당한 선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어가는 게 좋다. 지난 일요일에 산에 갔다가 벤치에 앉아서 다리 쉼을 하게 되었다. 무심결에 다리를 내려다보니 시커먼 모기 대여섯 마리가 종아리에 붙어있다. 집에서 볼 수 있는 모기와는 크기도 다르거니와 색상도 공포적이다. 순간 어느 책에서 봤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모기는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 몸체 몇 배로 커진다고 한다. 모기를 발견하는 순간 피부에 힘을 주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모기가 입을 빼지 못하게 된다. 도망가지 못하게 된 모기는 결국 피를 계속 빨아먹다가 배불러 죽는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도가 있는 법이다. 담배 전우들 사이에는 담뱃불을 붙일 때 서로 라이터를 빌리거나 정 없으면 다른 사람이 피우고 있는 담배를 빌려서 불을 붙이는 일이 다반사다. 하루는 역시 담뱃불을 붙여야 되겠는데 갖고 나오지 않아서 옆 사람에게 묻는다. 속량이 있습니까? 아니, 없는데요. 그럼 담뱃불은 어디서 붙였습니까? 라이터로 붙였죠. 그럼 라이터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성냥이 있냐고 물었을 때는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찾았을 게 보헌하다. 그러면 똑같이 불을 붙이는 기능이 있는 라이터를 그냥 건네주면 된다. 그런데 꼭 성냥은 없다고 시치미를 댄다. 이런 사람들은 학교 때 보통 여학생들을 많이 괴롭혔을 가능성이 높다. 장난기가 꽉 차서 어떻게 하면 다른 학생들을 골탕 먹이겠는가에 집착한다. 그런데 남학생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두들겨 맞을 수도 있으니 인신 공격을 받을 위험이 없는 여학생들을 괴롭힌다. 사이다병을 기껏 흔들어서는 먹으라고 준다든가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낭독을 시켜서 잠깐 일어난 사이에 걸상을 치워놓는다든가 다른 남학생의 필체를 모방해 연애 편지를 건네준다든가 필통에 볼래를 넣어놓는다든가 책가방에 개구리를 잡아놓는다든가 저녁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숨어 있다가 새하얀 책상보를 뒤집어 쓰고 튀어나온다든가. 하여튼 그 기발한 아이디어로 다른 일을 했더라면 훌륭한 발명가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돋보기의 다리를 어디에 꺼내는 문제에서 파생되어 멀리도 왔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면 어떤 분야에서든 돋보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래도 같은 값이면 괴롭히기보다는 따뜻함으로 돋보이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다. 엄마는 생활 안내를 즐겨보셨다. 지금도 돋보기를 걸고 신문을 요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나는 효도에서는 할 말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돋보기 정도는 사드렸었다. 엄마에게 있어서 생활 안내는 나에게 강의하는 교수 아닐 정도로 중요한 신문이었다. 생활 안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던데 너도 시키란 매번 강의 줄거리였다. 그래서 엄마 아들도 생활 안내 편집원들의 못지않은 사람이니 아들의 말도 침묵하고 한다. 그러면 엄마는 신문에 다 나왔는데 저 사람들이 너보다 못해서 저런 상식을 실었겠냐며 생활 안내 입장을 고수한다. 다년간 형성된 활자체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된 미신에 가까운 믿음이다. 내가 위챗글을 몇 년만 먼저 시작했더라도 엄마로부터 생활안에 가까운 신이...
네, 오늘도 궁금이의 글을 잘 들어봤습니다. 네, 레알 라조가 조합으로 해서 네, 또 궁금이의 글 한 편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궁금이의 글에 이어서 네, 옛날에는 왕청 같은 곳이라고 불리웠지만 네, 요즘은 기네스 세계 기록을 창조한 지역, 네, 또 상모춤의 고향, 모기버섯의 고향으로 불리우고 있는 왕청현의 역사와 지금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조 북부에 자리 잡은 왕청현은 중국에서 유명한 모기버섯의 고향, 상모춤의 고향이다. 모기버섯의 고향이라는 이 칭호는 왕청년 사람들이 스스로 고향 자랑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1995년 공무원으로부터 명명된 자랑스러운 칭호이다. 장백산 임구에 자리 잡은 왕청년은 우월한 지리 조건과 기후 조건으로 국내에서 가장 질 좋은 모기버섯이 자라고 있다. 또 상모춤의 고향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왕청은 상모춤 관련 기니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고향의 자랑으로 자리매김했다. 왕청현의 왕청이라는 지명은 우리말에 서로 같지 않고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뜻을 가진 왕청되다라는 형용사와 발음이 같다. 울지도 웃지도 못할 농담들이 있다. 연변 조선족들은 고향이 왕청인 친구가 말실수를 하면 흔히 예를 봐라, 왕청 같은 데서 온 애가 왕청 같은 말을 하네 라는 농담을 악의 없게 던진다. 이러한 농담은 왕청에 대한 비하가 아닌 친구 사이에 재미삼아 오가는 가벼운 농담이다. 왕청이라는 이름은 여진어에서 왕친이라고 불리웠다. 이는 여진어에서 보루라는 의미를 가진다. 왕청 지역은 총조에 의해 수백 년간 봉금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1869년 좌우 조선 북부의 자연재해로 강을 건너 이곳에 진입하는 조선인들이 많아지고 또 산동 지역에서 이 지역에 진입한 농민들이 늘며 정정문은 1881년에 이 지역에 대한 봉금을 해제하고 이 비옥한 땅을 개간하게 됐다. 1909년 이 지역에 정착한 농민과 상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정문은 백초구에 왕청현 설치국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왕친이라고 불리우던 이곳을 왕친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1869년 좌우의 자연재해로 조선인들이 연변 지역에 대량으로 진입했다. 그 당시 여왕청 지역도 2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들어왔다고 한다. 당시 왕청 지역에 정착하려면 정정부의 요구대로 채발 욕복, 즉 머리를 만족처럼 깎고 만족들의 옷을 입어야 했다. 또 머리를 깎고 옷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현지에서 반드시 양아버지를 찾아야만 이 지역에 정착해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었다고 한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후 수많은 조선인들이 왕청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당시 통계를 보면 대략 1600여 가구, 9890여 명의 조선인들이 이 지역에 정착해 있었다. 1931년 9.18 사변 이후 일제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더 많은 조선인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으며 그들은 자신의 피땀으로 이 땅을 개간했다. 1889년 왕청현 량수천자, 공동산, 서대산, 석도하 등 지역에는 35명의 조선인 농민들이 190여 무의 황무지를 개간해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으며 가야하, 삼이전자 등 지에서는 8명의 조선인 농민들이 80무의 땅을 개간했다. 또 목단천의 7명 조선인 농민들은 70여 무의 땅을 개간했고 하마당, 대황구 등지에 26명 조선인 농민들이 120여 무의 땅을 개간했다. 그들의 노력으로 1910년 좌우 왕청 가야하 지역에는 처음으로 논밭이 생겨났고 왕청 지역 농업 발전에 공적을 남겼다. 이뿐만 아니라 항일전쟁, 해방전쟁, 사회주의 건설, 개혁개방 등 다양한 시기에도 조선족들은 왕청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 왕청현은 중국에서 유명한 모기버섯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상모춤의 고향으로 불리우고 있다. 2006년 조선족 농악무 상모춤은 국무원으로부터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중국에서 유일한 무형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됐다. 2012년 8월 5일 오전 10시경 왕청현 체육장에서 1,050명 우리민족 복장 차림의 남녀로서가 동시에 상모를 돌리며 기네스 세계 기록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연이 끝난 후 기네스 세계 기록 공중원은 새로운 기네스 세계 기록의 탄생을 선포하며 왕청현은 명실상부한 상모춤의 고향으로 되었다.
我来自中国朝鲜族农业舞相貌的传承人，叫金明春。
중국 조선족 농악무 상모춤의 국가급 전승인이며 32m 길이의 상모춤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인 김명춘에 따르면 왕청현에는 현재 17개 상모춤 교육 기지가 있는데 7살 어린이로부터 80세 노인까지 상모춤을 배우고 있단다. 조선족 농악무는 우리 민족의 건강한 삶의 의지와 낙관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 민족의 농경 문화와 기타 민족의 문화를 융합한 예술 형식으로 이 땅에서 기타 민족들과 화목하게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들을 잘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란 조선족 농경 문화는 왕청이라는 이름을 전국 나아가 전 세계에 알리는 빛나는 명함장으로 되었으며, 이란 조선족 문화의 영향력에 힘입어 농업, 관광 등 산업은 고속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 왕청현의 백초구지는 연변에서 유명한 입쌀 생산지이다. 현재 백초구지는 6천억 가구에 13,0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한족이 46%이고 조선족은 54%이다. 백초구지는 왕청현에서 조선족 인구가 가장 많은 향진이며 또 조선족의 전통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곳이다. 백초구는 처음에는 흰풀이 무성한 골짜기라는 의미에서 백초구라 불렸지만 100가지 넘는 풀들이 자라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백초구라고 이름을 고쳤다. 하지만 그 후 우리말로 음역해 부르다 보니 백초구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결국 현지인들의 습관을 존중해 백초구를 백초구로 표기하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 역시 우리 민족 문화의 체언이라고 할 수 있다. 백초구지는 예로부터 어미지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백초구진의 쌀은 연변에서도 유명하며 또 백초구의 새친의 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엄지척을 내민다. 현재 백초구진은 향촌 관광과 현대 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일신된 모습으로 되고 있다.
我叫李光，是现在是任白绸国镇副书记兼副镇长，主要这个分管。 扶贫以及电商扶贫这方面，2018年1月3日号，然后州里下派全州范围内找了硕士级以上的学历的这个年轻干部，一共是29人，下派到各个乡镇，然后挂职锻炼2年，然后全部就是参与扶贫工作，然后协助扶贫，然后去融入到群众中去，然后就是了解基层，了解扶贫。
자치주에서 빈곤 해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백초구진에 파견된 청년 간부 리광 씨. 그는 현재 전자상 거래를 통한 빈곤 해탈에 큰 힘을 쏟고 있다.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시켜 내년에는 빈곤에서 철저히 해탈되게 하는 것이 전체 간부들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첫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백초구진 전자상 거래 공공봉사센터는 현재 백초구의 질 좋은 입쌀과 모기 버섯 등 농산물들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고 한다.
电商也是现在刚开始，我们这里是刚开始，已经有一半的这样的功劳，而且现在已经开始卖了，效果不错。然后村里呢，现在也是刚开始，主要是这个种品村卖的也非常不错，这样效果很好。明年开始，因为我们已经有这样的一个。
李광 씨는 지금은 시작 단계라 많은 농민들이 아직 실체의 혜택을 보지 못했지만 내년쯤이면 이 플랫폼의 효과가 더욱 뚜렷해져 좋은 상품이 있어도 팔 줄 몰라 빈곤했던 농가들이 전자상 거래를 통한 빈곤 해탈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한다.
但是现在刚刚开始嘛，然后咱们还想一步一步做得更好一点，为了咱们这个白手沟，为了咱们这些村民都更好一点吧。 想把这个大米延边这个大米啊，就是想让全国的人民都知道咱们这个延边望亲白手沟的那个这延边特产是比较好一点的。
백초구진 전자상 거래 공공봉사센터 운영 관리원 왕산산 씨는 현재 이 플랫폼에서 팔고 있는 모든 농산품들은 모두 주변 농민들이 플랫폼에 맡긴 것이라며 고객들이 구매한 금액은 직접 농민들의 손에 전해진다고 한다. 비록 전자상 거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보 차원의 지지가 크다 보니 이 플랫폼을 찾는 고객들이 점점 늘고 있다. 주문량이 많을 때는 농민들의 농산품 공급이 따라 못 갈 정도라고 한다. 백초구진 중평천 천민위원회 주임 김홍봉 씨는 주변에서 유명인이다. 2m를 넘는 키에 서글서글한 성격. 그와 친한 천민들은 그를 김꺽다리 촌장이라고 부른다.
예, 우리 중평천은 예, 왕청현 백초구진 한계장천입니다. 중평천. 예, 저는 백초구진 중평천 천민위원회 주임 김홍봉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중평천은 지금 조선족 인구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중평천 조선족 인구 비례는 지금 100분의 76% 됩니다.
그가 2016년 중평천 천민위원회 주임직을 맡게 됐을 때 전에는 60여 가구에 112명 천민들이 있었다. 그중 등록된 빈곤 인구가 26명이고 20여 명이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전에는 집단 소유의 땅도 없었고 또 전위원회 계좌에는 2만 원도 채 안 되는 자금밖에 없었다고 한다. 김홍봉 씨는 왕청현에서 중평천에 파견한 촌조든 실무팀과 상의한 후 촌의 기초시설부터 개선했으며 또 촌민들이 보유해줄 수 있는 산업을 찾기 시작했다. 중평천은 토지가 비옥하고 또 산천수가 밭을 적시어 유기농 잎사를 재배할 자유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김홍봉 씨는 대담하게 유기농 잎사 재배에 착수했다. 2018년 0.7헥타르의 시험삼아 심었던 유기농 잎사는 가을에 7천여 권을 수확하게 됐다. 전조든 실무팀과 전민들은 중평촌이라고 하면 김꺽다리 촌장이 있어 주변에서 유명한데 차라리 유기농 잎살 브랜드 이름을 김꺽다리라 부르자고 건의했다.
金达个子是有那个注册了，是一个注册。金达个子是有了。金达个子没有。所以我就先注册了。款款的单拿把戏没有送的嘛。我去年提前就我自己都一口都没吃呢。真没吃过。都卖出去了。所以我没办法，他们卖出去了。我就怕小伙伴嘛，我就挨个打电话问了。
你吃过我们大米，这感觉怎么样？就实话实说，啊，我们明年还得怎么做？他说是挺好嘛。
그들이 7천여 권의 유기농 잎사를 위챗 모멘트에 올리자마자 매진되었다. 특히 북경 지역의 고객이 대량으로 싹쓸이 해다가 보니 잎사를 재배한 그들도 한 입도 먹지 못했다고 한다. 김홍봉 씨는 비록 유기농 잎사를 재배한 첫 해에는 큰 수익을 얻지 못했지만 많은 촌민들이 유기농 잎살에 신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또 앞으로는 유기농 야채, 꿀 등 수많은 농산품 생산 기술들도 촌민들이 보급할 계획이라며 우리의 땀방울로 중평천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한다. 현재 자치주의 관광업이 대대적으로 발전하면서 왕청도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타지에서 살고 있는 왕청 사람들은 아름답게 일신된 고향을 보며 항상 뿌듯함을 느낄 것 같다. 우리 선조들의 땀과 피로 일궈낸 이 땅은 후대들을 위해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주고 있다. 오늘도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 경치와 민속 문화에 매료되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여기는 너무나 행복한 땅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라디오가 좋아 프로에서 마칩니다. 네, 이어서 출발 정보 타임 프로가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오늘 프로 편성을 진행해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정보 타임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주로와입니다. 연일 초강 태풍 레키마의 영향으로 절강과 상해, 강서, 산동, 연영, 길림 등 9개 성씨가 정도 부동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홍수가 몰려와 인민군중이 위험에 처할 때 각지의 구조일꾼들은 태풍 재해 제1선에서 자신의 직책을 실속 있게 이행했습니다. 위급한 시각마다 이들은 실제 행동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권경에 처한 군중을 구조하는 대공무사한 기여 정신을 남김없이